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수사 당국이 브뤼셀 연쇄 폭탄 테러 공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벨기에 연방 검찰은 브뤼셀 중부 제테와 샤이르베이크 지구 기습 작전 과정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뤼셀 연쇄 테러범들이 사용해 온 이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다량의 폭발물이 발견됐었습니다. 벨기에 수사당국은 최근 보안을 크게 강화하고 브뤼셀 출신 반군들이 저지른 지난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의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브뤼셀 연쇄 테러의 주범인 이브라임과 칼리드 엘 바크라위 형제가 미국의 테러 감시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프랑스에 테러 공격을 가하려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어제 파리 북서부 아르장테유 지역에서 테러 공격을 기도한 남성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즈네브 장관은 공격 기도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있었다며 폭탄 제거반이 출동했고 해당 지역은 차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카즈네브 장관은 그러나 이번 용의자가 파리나 브뤼셀 연쇄 테러에 연루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카즈네브 장관은 올 들어 이와 관련해 75명을 체포했으며 28명은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차량 테러, 폭탄 테러가 발생해 터키 군 병사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군 당국은 쿠르드 노동자당이 어제 리제에 있는 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또 쿠르드 노동자당과의 휴전 합의가 파기된 지난해 7월 이후 쿠르드족의 공격으로 보안군 3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쿠르드 반군 단체는 터키군의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는 최근 쿠르드족이 몰려있는 남동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여 천여 명의 반군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르드 노동자당은 터키와 미국, 유럽으로부터 테러 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정부가 자국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골람 알리 코슈르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은 지난해 7월 유엔이 채택한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시루 대사는 또 이란 정부는 핵확산 금지 조약과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른 약속을 완전히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란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포함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착수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미국의 요청으로 회의를 열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최근 야지디족 여성과 어린이 51명을 포로 맞교환 형식으로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9개월 전 ISIL의 포로로 잡혔던 야지디족 주민들이 이번 주 이라크 북부 신자르의 고향 마을로 되돌아갔다고 쿠르드족 언론 매체인 로지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한 여성은 언론에 이라크 탈 아파르 지역에 9개월간 잡혀 있다가 시리아로 보내져 그곳에서 10개월간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 사로잡혔던 ISIL 포로들과의 맞교환 방식으로 풀려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야지디족을 석방하는 대가로 ISIL 지휘관 2명이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기독교의 축제일인 부활절을 앞두고 어제 이탈리아 수도 로마 근교의 난민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수용소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힌두교, 난민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른바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두는 같은 신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문화와 종교가 달라도 우리는 한 형제들이라며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세족식에 남성 8명과 여성 4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나이지리아와 말리, 시리아, 파키스탄, 인도 출신 난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남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한국의 모습과 닮은 통일 한반도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도발은 북한의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조치로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때문에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들어 4차 핵실험에 이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핵탄두 모형까지 공개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공격까지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5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북한 제재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제재는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어 많은 나라들이 독자적인 제재에 동참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결집하고 있는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경제는 마비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 무장의 망상에서 벗어나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변화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군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해오더라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수호를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론 분열의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에는 이념도 정파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 하나된 마음과 애국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남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측의 공격적인 대항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을 위한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청와대와 서울 시내 정부 기관들을 짓뭉개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위협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타격훈련 현재 지도 발언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국제사회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도발적 언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대항보다는 북한이 진정으로 살 길을 모색을 하고 북한 주민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제재 국면을 바꿔보기 위한 의도와 함께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전선 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 집중화력타격 연습을 지도한 자리에서 악의 소굴인 청와대와 서울의 정부 기관들을 짓뭉개버리고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청와대와 서울의 통치 기관을 경멸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조직됐으며 최정예 포병 부대들이 장비한 각종 장거리포가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타격훈련 모습이 담긴 사진 41장을 총 4개면에 게재하며 북한의 포병력을 선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포탄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기관을 가상한 목표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혀 북한군이 서울의 주요 시설을 가상으로 설정해 훈련을 진행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노동신문의 사진엔 훈련을 지켜보며 웃는 김제1위원장을 비롯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군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북한군이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 앞 해안에서 대규모 타격훈련을 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은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호락호락하게 그것만 당하지만 않는다. 대응 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까지는 그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군사력 차원에서 자기들이 위협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못지않게 강력한 군사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 자체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라.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도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맞대응의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원장은 김 제1위원장이 한국의 정부 기관을 짓뭉개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에 남한에서 그런 인명사상이 일어나게 되면 한미연합군도 지금 북한에 원점 타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보복을 각오하지 않으면 선제 공격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한다고 해도 5차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한다든가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까.
전 원장은 다만 서해상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한국의 모습과 닮은 통일 한반도를 기대한다며 중국도 여기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오직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2일 독일 헤르티 거버넌스 대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지금의 한국과 매우 닮아있는 모습을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호소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의 좋은 관계로 판단할 때 대부분의 중국인들 역시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전략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행동은 지금과 매우 달랐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중국이 파트너인지 장애물인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보유와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한다는 입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북핵 협상 절차에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정당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북한의 단정적이고 고집스런 주장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모두 진퇴양난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언젠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맥락에서 기꺼이 국제 군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나설 순 있어도 비핵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중 간 이해가 갈리는 출발점은 북한과 관련해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느 수준의 제재를 용인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질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이웃나라로서 상황이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장애물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경제활동 가운데 80%가 중국과 연계돼 있고 북한이 식량과 연료, 국제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이야말로 서방에서 말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고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중지시킨 뒤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결국은 폐기하는 것 외에 실행 가능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중국이 이 같은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게 되면 한반도에 평화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2016년 새해 벽두에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 데 이어 2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맞서 이달 초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도발적 행동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북 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북한의 도발 행동의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룩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어제 VO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자, 먼저 클링너 연구원께 묻겠습니다. 유엔과 미국이 강력한 새 제재를 북한에 가했는데요.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Well, the sanctions are not a magic solution, just as diplomacy wasn't. I mean, North Korea signed four agreements to never pursue nuclear weapons, and then four.
네, 제재가 마법의 해법은 아닙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였고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네 번 했었고, 처음부터 갖지 않기로 한 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도 네 번 더 맺었습니다. 한국도 대북 포용에 나섰었죠. 한국은 북한과 240개의 합의를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미국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미국법을 어기는 나라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북한이 금지된 물품을 입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재와 함께 외교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 북한이 기존에 맺은 비핵화 약속 또 유엔 결의안들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을 막는 부분에 있어 낙관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다.
네, 클리너 연구원님, 그렇다면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어떻게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Targeted financial measures, which are part of sanctions, they go after the finances of the leadership. They don't impact the people themselves.
제재의 일환인 표적 금융 조치들은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죠. 정권과 그 지도부, 유엔의 결의와 미국법을 어기는 이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금융거래의 대부분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미국 은행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무역을 하지 않아도 북한 돈은 미국 은행을 거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잔우지 대표님, 북한과의 대화를 오랫동안 지지해 오셨는데요.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dialogue and sanction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as Bruce said, the sanctions can play a role.
대화와 제재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이 말한 대로 제재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18년 전 당시 미 탄도미사일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마음을 먹으면 5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개발이 거북이 속도가 됐죠. 하지만 제재가 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바꿀까요?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주는 핵무기를 포기할 만큼의 상당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재와 동시에 외교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의 목표는 핵무기 말고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북한을 설득하는 겁니다. 제재와 유인책을 결합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클릭너 연구원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잔우지 대표님, 북한을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할 수 없다는 건 중국 때문인가요?
The short answer is China, yes. It's a little bit like a balloon. When we squeeze in one area, it expands someplace else.
네, 한마디로 중국 때문입니다. 풍선 같은 거죠. 한쪽을 압박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경제적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여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중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매우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Well, they did agree, but even then, a few days later, they asked that four Chinese ships be taken off the sanctioned list so that they can maintain.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뒤에 유엔 제재 명단에서 중국 선박 네 척을 제외해 달라고 했죠. 북한과의 무역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를 회의론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중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더욱더 강력한 제재에 합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클릭너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국이 이번에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까요?
They should. We're encouraged that they finally agreed to more stringent UN resolution than they agreed to in the past.
그래야 합니다. 중국이 과거에 비해 더 엄중한 유엔 결의안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들과 기업들도 일련의 행동을 취했죠. 잔우지 대표와 마찬가지로 저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제재를 이행하는 듯하다가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표적 금융 조치의 중요한 점은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사례를 보면 24개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고 그중에는 중국 은행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거래를 중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중국 은행과 다른 은행들은 미국 법을 어기면 자신들도 압류를 당하거나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돈 세탁 혐의로 프랑스 은행에 9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린 적도 있으니까요. 또 이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로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데 은행으로서는 죽음의 입맞춤과도 같은 것이죠. 중국 은행들과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사항과 별도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우지 대표님, 유엔 제재 또 미국, 한국, 일본의 독자 제재 이후에도 북한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Well, I think it's not surprising to me that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pressure, their immediate response, especially with a young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의 강함과 끈질김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요. 국제사회의 압력에 맞서서 북한은 즉각적으로 저항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도발 행위를 볼 것입니다. 외세에 굴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김정은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할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북한의 지도자가 꽤 젊고 또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단착오와 오해의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 몇 년간 상황이 훨씬 위험해졌습니다. 남북한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개성공단 등에 협력하며 미국은 북한과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요. 이 북한을 고립시킬 때 오는 불리한 점은 북한 지도부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래에 대해 어떤 계산을 하는지를 미국이 판단할 능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I'd agree with Frank, but also point out that sometimes we overanalyze things, and it's not always about us.
잔우지 대표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점은요, 우리가 때로는 과도하게 분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매해 동계 군사 훈련을 합니다. 대규모 훈련이죠. 언론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 훈련에만 집중하지만 매년 12월에서 4월까지 북한군도 대규모 훈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육해공 작전,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는 것은 군사훈련의 일환인 것입니다.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이나 유엔이나 한국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군사훈련의 일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십니까?
Oh, it's going to happen. It's like saying, will it rain? Of course. It's in the nature of the system. It's
just 실시할 겁니다. 비가 올 거냐 이렇게 묻는 것과도 같은 질문이죠. 핵실험은 북한 체제의 본성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언제 실시할 것인지 시기를 모를 뿐입니다. 김정은은 계속 전보를 치고 있습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몰라줘서 불만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또 두 개의 위성을 지구 밖 궤도에 올렸는데도 자기 실력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죠. 재진입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부하가 말을 하면 또 사진을 찍고요. 마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Bruce makes a good point. It's not always about us. Even the nuclear program itself, in part, is driven.
클링너 연구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주로 항상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핵 프로그램조차도 말이죠.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핵을 개발합니다. 5월에 대규모 노동당 대회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만일 5차 핵실험을 이때 한다면 유엔 체제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북한 지도자로서 이룬 업적을 보라는 거죠. 크링너 연구원이 또 다른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제가 2004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영변 핵시설도 갔었는데요. 견학 후에 북한인들이 미국 대표단에 이번 견학을 통해 자신들이 핵 억지력을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단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플루토늄을 생산할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억지력은 미사일, 운반수단, 대기권 재진입체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우리가 반박했었습니다. 북한인들은 우리 발언에 실망했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분 말인데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들어섭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핵 비확산 정도로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하나요?
I think the long-term goal clearly has to remain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s what we need for the credibility.
장기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완전한 비핵화여야 합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맹국인 한국이 뭘 필요로 하느냐는 점인데요. 당연히 한반도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 과정은 단계별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룻밤에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제사회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야욕을 차츰차츰 억제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조금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 발언이 무슨 뜻일까? 용납할 수 없다? 실제로는 이미 감내하고 있는데 말이죠. 현상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즉각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죠? 불행히도 우리는 단기 묘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차기 미국 행정부에 어떤 제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What we're asking of North Korea is simply live up to your many commitments to never have nuclear weapons or to denuclearize.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겠다던 과거의 많은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비핵화하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다시 포용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일단 좀 잠재우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북한에 여러 번 그렇게 했고 북한은 거듭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했을 때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재빨리 행동으로 보여줬죠.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나쁘게 행동할 거라고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탓이 아니라 북한의 탓이라는 걸요. 차기 미국 대통령은 2009년과는 매우 다른 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자는 사람은 없고 포용하자는 사람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북한에 너무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미국법을 집행하고 북한의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한편으로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북한이 약속을 지키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을 충실히 방어해야 합니다. 한국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고 한국, 일본과 삼각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본토에도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클링너 연구원 잔우지 대표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동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기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의장은 오늘 동부전선 방어를 책임지는 한국 육군 8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심리전 시설에 대한 포격 도발과 후방지역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시기와 장소에서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다양한 도발 상황을 상정해 숙달하고 적이 도발하면 주저함 없이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담당하는 해군 이람대 사령부를 방문해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임을 상기시키고 동해를 반드시 사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4일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3월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대사는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내년 4월 24일까지 연장됐으며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각각 8월 5일과 내년 2월 1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는 날짜는 내년 3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결의안은 이와는 별도로 대북제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호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1년 단위로 안보리에서 임기를 연장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 연장은 여섯 번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이 지난 2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군수용 물자를 수출입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군사 교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42개 나라만이 지난 2013년 대북결의 2094호와 관련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회원국들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설 작업으로 6.25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들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5,300구의 미군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에서 수십 년째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미군 실종자는 7,800여 명. 미 국방부는 이 가운데 5,300명이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10년 넘게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AP통신은 22일 1,6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안북도 구장군 룡현리 희은지 취재를 통해 유해 유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140km 정도 떨어진 구장군에선 1950년 겨울 중공군과 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많은 미군 전사자가 발생했었습니다. AP통신은 희은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지역 청천강 유역에 4년 전 제10수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되면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 송홍익 씨는 자기 마을에서 나온 미군 유해가 70에서 100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댐이 완공되면 미군 유해가 많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넓은 계곡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과거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각종 건설과 농업, 사회 기반 시설 공사로 미군 유해를 발굴할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지난 2014년 10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군 유해들이 유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책임이 미군 측에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당장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나타샤 와코너 대변인은 AP통신에 현재 북한과 유해 발굴 재개를 위한 대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정권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마이클 리닝턴 국장은 지난해 10월 미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북 관계가 개선돼야 유해 발굴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As situations improve with North Korea, the accounting community is prepared now.
미국은 북한 어디에 미군 실종자 유해가 있고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오랫동안 준비했으며 그 재개의 여부는 전적으로 미북 관계 진전에 달려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한 유해 발굴을 위한 미북 간의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워싱턴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이 룡현리 현지 취재를 승인한 건 정치적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엔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 내 유해 발굴 사업에 총 1,95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 229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 가운데 119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웹사이트에서 1982년 이후 총 311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는 7,846명이며 이 가운데 5,300여 구가 북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전문가 그룹의 신설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전문가 그룹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함지아 기자, 자 먼저 전문가 그룹이 신설된 배경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런 구상이 처음 제시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당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조치의 하나로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It might constitute a panel of experts to recommend and to advise the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전문가 패널이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이 전문가 그룹의 신설을 제안했고 23일 이 결의안이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겁니다.
네, 이 전문가 그룹의 주요 임무는 뭔가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안보리를 통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결의안 그 제안 설명에 나섰던 네덜란드 대표의 한 말을 들어보시죠.
In particular, where such violation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전문가 그룹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전문가 그룹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전문가 그룹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됩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 전문가 그룹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지명하는 최대 2명의 전문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예산 관련 자료에서 과장급 법률 전문가 1명과 인권 전문가 1명 등 2명의 전문가가 특별보고관과 함께 활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임기도 정해졌습니까?
네, 전문가 그룹의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총괄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6월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으로 선출되는 특별보고관이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총괄하게 됩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지명하게 됩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제32차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 그룹의 활동은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특별 보고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에 전문가 그룹의 활동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와 함께 신설될 유엔 북한 인권 전문가 그룹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달 13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키워온 선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난 70년에 선거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가지고요. 관람객들께서 지난 세월에
오는 4월 13일은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기획특별전을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래 선거제도의 변화 과정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용직 관장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개최돼서 이것을 좀 기념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로는 내년에 한국 민주화 30주년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을 또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다. 근데 30주년, 민주화 30주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제 이런 두 가지의 계기를 우리가 맞아서 기획을 했고요. 광복 이후 한 70년을 돌아보는 기획전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선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다 하는 것이죠.
전시회는 역대 선거 홍보물과 선거 용구, 용품 등 선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자료 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민주선거를 위한 첫걸음으로 첫 남한 총선과 6.25 전쟁기의 선거, 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냈습니다. 심재석 학예연구사의 설명입니다.
이게 왜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탄피입니다. 당시 이제 6.25 전쟁 이후에는 그 기표 도구로서 탄피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로 만든 기표 연구를 썼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을 활용해서 했는데요. 2004년도까지만 해도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제 그 기표를 했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빨간색 인주를 가지고 기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인주를 꾹 찍어서, 예를 들어 2번을 기표를 했는데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보통 그 투표함에 넣죠.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효표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디자인을 한 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표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남한 총선거의 벽보용 선거 홍보물과 같은 해 3월 제정한 국회의원 선거법의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 선거법에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평등 비밀선거가 규정돼 있습니다.
48년 50선거부터 4월 13일에 총선까지 역사에 있었던 그 선거 과정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분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그 험난한 여정으로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도 계속 치러진 민주주의 선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3부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 되다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의 부활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을 통해 한국의 선거의 모습을 생각해보도록 꾸며졌습니다.
재미적인 요소들은 선거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그 유권자들이 그동안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있었던 다양한 그 생활에 연결된 정치인들의 그 공보 포스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재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국민들의 생각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후보들이 활용을 한 것 같은 그런 직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갈아봤자 더 못 산다, 뭐 이런 구호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 한 잔, 그 다음에 고무신 한 짝 이런 것들이 그 아마 어르신들의 그 예전에 그런 세월을 한번 향수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역사 속에 그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그 부정선거 활동 속에 나타난 막걸리라든지 고무신 한 짝을 보시면서 과거의 생각들을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층에 마련된 선거 체험실에서는 후보자, 투개표, 당선인 등 선거 과정별 체험 공간을 통해 관람객들이 투표를 직접 체험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의 개표 시연을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직접 선거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시에 온 만큼 선거에 대한 바람과 기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야당 여당 다 해서 좀 국민의 소리를 좀 듣고 같이 화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통합으로서 전 국민을 다 두루두루 보살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를 재훈수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통합, 대통합 정말 그 어떤 지역 감정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축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26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과 1층 선거 체험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단기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인데요. 하지만 올해도 3만 달러 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경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1인당 GNI, 그러니까 국민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입니다. 한국과 한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경제 지표인데요.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한 것이 지난 2006년인데 2015년에 국민 1인당 GNI 2만 7,090달러였습니다. 9년째 3만 달러 고개를 넘지 못한다는 한국 언론들의 분석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0년 차인 올해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잖아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이 있었는데 또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뭔가 좀 제동이 걸린 걸까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이고 또 장기적인 경기 불황이 아주 큰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별로 좋지 않고요. 한국으로 보면 또 한국의 수출이 낮아진 것, 이 수출 둔화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그 한국의 국민 총소득이 2만 8,180달러였습니다. 3만 달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곧 한국도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컸었는데요. 지난해 오히려 국민 총소득이 한 1,090달러가 줄었습니다. 이 한국의 국민 총소득이 줄어든 것은 2009년 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18,300달러대로 떨어졌던 이후 6년 만입니다.
네, 올해 2016년에도 이 3만 달러 진입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라면 한국 정부에서도 그 문제의 좀 해결책을 찾는데 급선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 정부에서는 예상 외에 좀 호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 교역량도 줄고 있고 한국의 민간 소비도 좀 회복이 돼야 하고 국제적인 유가 하락도 장기화하고 있는 시점에 뭔가 그 타개할 특별한 호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그 분석인데요. 이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또 올해 3.1%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는 있지만 민간 경제 연구소의 분석은 대부분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예상치 않은 좋은 소식이 있어야지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일 텐데 이런 소식이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새 도시 건설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이 한국의 대표 건설사 두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건설 사업을 따냈습니다. 대우건설과 한화건설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 10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장관과의 최종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주택 10만 가구면 상당히 큰 규모의 건설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한 14km 떨어진 곳에 다르야 알풀산이 있답니다. 이곳에 38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인구 6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최첨단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10만 가구 주택과 기반시설 건설을 하는데 이 한국 건설사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 서울 인근에 그 1990년대 초에 입주를 시작한 그 분당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50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분당이라는 신도시의 두 배 크기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라고 알려져서 지금 한국에서 화제입니다.
네, 그만큼 이 한국의 건설 실력이 인정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에 지난 2008년에 알제리의 부구졸 신도시를 건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베트남의 스타레이크의 한국형 신도시 건설을 받았고 최근 큰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는데요. 한화 건설 역시도 2012년에 이라크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따냈었습니다. 해외 도시 개발 경험이 많은 한국 건설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건설 사업비 18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른 추가 신도시 개발도 하고 또 인근 중동 국가나 북아프리카로의 이 건설 기술 수출에 좀 성과를 내보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서울에 일하는 노인 관련 보고서 자료가 새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그 근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서울연구원이 오늘 발간한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 방향 이런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지난 4월에서 5월, 지난해 4월에서 5월 서울에 일하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하는 노인들은 30만 6천 명,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하고 있었고요. 월 평균 임금 1,049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이라면 사회적으로 은퇴를 이미 한 나이일 텐데 일하고 계신 노인분들이 꽤 많군요.
네.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24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일하는 노인이 30만 6천 명이니까요. 3명 중에 1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근로시간 조건과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 노인 근로자들의 65.8%가 근로 조건은 열악하지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답을 했고요. 80%의 응답자,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내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일을 할 수 있어서 뭐 좋다고는 하지만 하루 평균 13시간 정도를 일하고 한 달에 1,05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일반 근로자들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한 주에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노인들에게 하루 평균 13시간 근무 상당히 힘든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의 그 최저 월 평균 임금이 한 320만 원 그 정도 시간을 일했을 때 하지만 그 노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은 40% 정도여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는 이런 곳입니다. 그 아파트 경비라든지 건물 경비라든지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청소하는 미화원,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원,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의 활동을 돕는 사람, 가사 도우미 등 단순 노무 종사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한 85.4%로 나타났습니다.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생계비를 마련하겠다는 그 목적이 62.2%였고요.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서 또 용돈이 필요해서 이 부분이 한 10%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보고서를 낸 서울연구원,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 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